찬송가 400장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400장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날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겔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절로 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함께 읽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사람마다 좋아하는 계절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봄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여름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을을 또 어떤 사람은 겨울을 좋아하고 다 다르죠. 사람마다 계절이 다 다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의 경우 사람마다 그 좋아하는 계절이 확실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학적으로 보자면 사계절 중에 가장 힘든 계절은 뭐니 해도 겨울입니다. 흔히 인생의 겨울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겨울이란 계절은 힘든 시기를 상징하죠. 심지어 이제 북반구나 남반구에 살기 때문에 그 추운 날씨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도 인생의 겨울 이런 표현을 들으면 아 그게 힘겨운 시기를 상징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인생의 겨울이란 표현으로 대표되는 이 힘겨운 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고난, 역경, 외로움, 슬픔 이런 상황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힘든 계절, 이 사계절을 지내면서 그중에 겨울을 맞이하듯이 내가 좋아하는 계절이 있지만 또 내가 좋아하지 않는 계절이 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인생길 중에서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겨울과 같은 그런 힘겨운 시기를 맞이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 죄 때문에 그 힘겨운 시기를 맞이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죄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없이 그냥 전체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가 겪는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그런 힘겨운 시기를 지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전 지구적인 재앙으로 인해서 2년 넘게 아주 혹독한 힘겨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물론 뭐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한 어떤 육체적인 후유증, 경제적인 후유증, 사회적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힘들었던 지난 2년여간의 시기를 지구의 겨울이다. 지구의 겨울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겨운 인생의 겨울 같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거의 모든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겨운 인생의 겨울 같은 시기를 두 번으로 꼽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시기고요. 또 하나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기입니다. 기간으로 보자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시기가 더 길지만 충격의 정도나 어떤 아픔으로 보자면 바벨론 포로 기간이 더 크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왜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와 달리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로 살던 때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백성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멸망과 성전의 함락과 나라 안의 모든 것이 파괴되는 그런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겪은 후에 바벨론 포로 기간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겨운 인생의 겨울 같은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겨운 인생의 겨울, 바벨론 포로 시기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시간에는 에스겔서를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에스겔 1장 1절로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에스겔서의 저작 시기 그리고 저작 장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의 저작 시기, 기록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른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본문 1절은 에스겔서의 저작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인데요. 참고로 이 하늘이 열리며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특별한 메시지를 알려주신다. 특별한 말씀을 선포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이나 요한복음 1장 51절이나 사도행전 7장 56절이나 이런 구절에서도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리며라는 표현이 같은 동일한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 보였다에서 하나님의 모습이란 히브리어로 마라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사람에게 분명히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분명히 선포됐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성경에서는요, 이 1절에 나온 하나님의 모습, 마루아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이상,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자, 그러니까 본문 1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특별한 메시지를 알려주셨다. 에스겔에게 특별한 말씀을 분명히 선포해 주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특별한 메시지를 알려주신 그 때가 언제인가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특별한 메시지를 알려주신 그때는, 예, 본문 1절 맨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아주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라는 표현에서 서른째 해는 언제를, 구체적으로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이 본문 1절에 나온 서른째 해가 정확히 언제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에스겔의 나이를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요거는 이제 1절에 나온 이 서른째 해라는 것을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때, 소명을 받은 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특별한 메시지를 에스겔이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보면 1절에 나온 서른째 해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시행된 이후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제16대 왕인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해로부터 30년이 지난 때가 오늘 보면 1절에 나온 서른째 해라는 것인데요. 두 번째 해석에 따르면 에스겔서의 저작 시기는 BC 593년이 되고요. 첫 번째 해석을 따를 경우에도 에스겔서의 저작 시기는 BC 590년 그 즈음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 첫 번째 해석이든 두 번째 해석이든 어떤 해석이 맞든지 에스겔서의 저작 시기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매우 불안하고 힘든 시기였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매우 불안하고 힘든 그 시기에 당신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선포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힘겨운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인생길 과정을 지나갈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에스겔서의 저작 장소, 기록 장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면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짓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예. 본문 3절을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이 사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에스겔서의 기록 장소는 갈대아 땅 그발강가라는 것인데요. 여기 나온 이 그발강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흘러나와 니뿌를 남동쪽으로 거쳐서 다시 에렉이라는 도시 근방에서 유프라테스 강에 합류하는 거대한 운하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에서 전쟁 포로들을 강변에 있는 경제학지에서 일을 시키거나 혹은 강변에서 물길로 물자를 수송하는 그 일에 이 포로들을 이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의 기록 장소인 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는요, 전쟁 포로에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의 눈물이 쌓인 곳이, 조국을 그리워하며 부른 슬픈 노래가 머문 곳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시편 137편 1절에 나온 바벨론의 여러 강변 그게 바로 오늘 보면 3절에 나온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에스겔서의 기록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에스겔서의 기록 장소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조국을 그리워 슬픈 노래를 부르고 애통해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의 심령에 거하여 주시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다는 이 사실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 첫 시간 주님 저의 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대하면서 에스겔서의 기록 시기와 또 기록 장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며 이끌어주신다는 이 사실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걸어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